11. 감옥에 갇힌 요한. 요한은 감옥에서 외롭고 다소간 쓰라린 체험을 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의 아무도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를 무척 만나고 싶어 했지만 추종자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종종 예수와 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유혹받았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런 견디기 어려운 감옥살이에서 그를 구하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던 이 억센 남자는 경멸스런 감옥에서 번민하면서 1년 반 이상 지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신앙과 충성심을 크게 시험했다. 정말로 이 모든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신앙에도 큰 시험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체험의 순수성까지 의심하려는 유혹에 여러 번 빠졌다. 감옥에서 여러 달 지낸 후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무리가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공적 활동에 대해 보고한 후에 말했다. 선생님,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이 번성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오는 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는 물론 죄인과도 함께 식사합니다. 당신은 그를 용감하게 증거했지만 그는 당신을 구하려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예비하려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했음을 너희가 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경청하는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 법이다.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이 땅에서 왔고 내가 전할 메시지를 선포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모두보다 위에 계신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에게 맡기실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은 참되고 변치 않는다. 이제 자들은 요한의 선언에 너무 놀라서 말없이 떠났다. 요한 역시 몹시 동요됐는데 자신이 예언의 말을 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사명과 신성에 대해 다시 전적으로 의심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래도 예수가 한마디 전갈도 그에게 보내지 않는 점과 그를 만나러 오지 않는 점,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는 점은 그에게 비통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 요한을 무척 사랑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지했고 요한이 이 세상에서 떠나면 그에게 위대한 일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 땅에서 요한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위대한 전도자요 선지자인 그의 생애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데 끼어들지 않으려고 자제했다. 감옥에서 이런 장기간의 불안함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웠다.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요한은 믿을만한 사람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다시 물었다. 내가 할 일은 끝났습니까? 나는 왜 감옥에서 괴로워해야 합니까?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두 제자가 이전가를 예수께 전하자 사람의 아들이 대답했다. 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그를 잊지 않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용납하라고 전해라.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의를 모두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즉 전파된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들이 들었다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고 마지막으로 내 사명을 전한 사랑하는 사자에게 나를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면 다가올 시대에 넘치는 복을 받으리라고 전해라. 이것이 예수로부터 요한이 받은 마지막 말씀이었다. 이 전갈이 그를 대단히 안심시켰고 신앙을 굳건하게 했으며 육신 속에서 지내던 생애의 비극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그 종말은 기억할 만한 이 사건 직후에 곧 다가왔다.